사랑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없는 우리를 또 은혜로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또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죠. 다양한 직업과 나이, 그리고 인종,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스펙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요. 교회는 그렇지만 단 하나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목적과 비전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절대로 불릴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서신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반드시 말씀해 주어야만 했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는 이 고린도서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나도 분열하고 교회의 가치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교회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 사역자들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건축자로 비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3절의 10절의 말씀의 그 앞에 부분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조건,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뉴젠을 섬기는 교사들이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것, CS 멘토들이 그 멘티들에게 이 CS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재직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존재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인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냐, 무엇보다 내가 했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터를 닦아두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기초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그 기초 위에 다른 것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터를 닦았고 기초를 세웠고 이제 하나님의 많은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다시 와서 그 기초 위에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볼로 다음에도 올 수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지금 염두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위에 세워야 돼요. 형님들, 터 위에 세워가야 됩니다. 터가 아닌 곳에 세워서는 그 건물은요, 절대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위에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세워갈 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건축물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기 때문에 이 터 위에 세우지 않는 다른 터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건물이라는 것은 제가 건축을 전공하고 뭐 어떤 건축물을 지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 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 터 위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터 위에 돼요. 다른 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교회일 수 없고요, 그 건축물은 견고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야 됐을까? 고린도 교회에는요, 서로가 옳다하며 파를 이루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볼로파가 있었고 개바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들이 뭐 아볼로가 참 역할을 잘했고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고 하면서 추종하면서 그들을 세우긴 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사역자임을 너무나도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고백의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개바파들이 베드로를 내세우고 추종하는 이들이 이 고백을 기억했을까? 지금 팔을 이루어서 그 교회를 세워간다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뿐만이 아니라 아볼로도 베드로도 이 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의 사역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편가르기 하면서 교회의 분열에 대가고 있는 모습을 봐야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터 위에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임을 말을 해주면서 그 터 위에 지어가야 됨을 간절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 위에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것들로 그리고 세워가야 될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건물의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이제 건축물을 지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되는 재료를 대조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이 재료를 대조법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대조해서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공적이 나타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결국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공적을 밝히 드러내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우리 또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금, 은, 보석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들을 상징하죠. 이러한 재료들로 건물과 교회를 짓게 되면 이 공적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 불시험으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때 불시험 가운데서도 이 공적은 그대로 있게 된다. 그게 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들, 이 금과 은과 보석보다도 가치가 없는 재료들이고요. 무엇보다 공적이 밝게 드러나는 그날에 불시험을 받게 될 텐데 모두 다 타게 될 만한 재료들이죠. 이러한 재료들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날 다 모두 타버리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요. 이것이 곧 상이 아니라 해를 입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에 많은 지식과 사상과 철학들이 이미 유입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은사나 재능, 지식으로 자기들을 내세우고 성도들을 평가했고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요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을 갈아엎어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결국 나무와 풀, 집으로 건축물을 짓는 이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숙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너무나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아는 이라면 최고의 재료를 투입해서 그 건축물을 지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앉은뱅이에게 말했던 그 말. 그게 금과 은보다도 귀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이들이 왜 나무나 풀과 집으로 재료들을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저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들을 지어가겠지만 어느덧 저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가 물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저도 어느덧 모르게 저의 욕심과 저의 야망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반성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을 때 참 청소년들을 많이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한 열정으로 굉장히 그 청소년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은 부흥을 이뤘습니다.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이 교회에 나와주었고 전도되었고 그로 인해서 참 사기도 올라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칭찬을 해주셔요. 전도사인데. 그리고 또 부목사님들도 칭찬해주고 성도님들도 칭찬해주고 그때 제 별명이 약간 피리 부는 사나이 같은 거였어요. 제 뒤로 한 이 20명들이 따라다니는 청소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덧 저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가요. 또 칭찬받고 싶은 야망이 들어갑니다. 막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러니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마음보다도 물론 사랑하지만 제 야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공적이 드러나는 날 그 제가 했던 욕심과 야망은 다 불타버리겠구나라는 뜨끔한 그런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떠한 재료들로 어떠한 가치들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만약에 바른 교리, 바른 신앙, 주님만을 향한 순수한 열정들로 우리가 그것들을 세워가고 있다면 당장 오늘, 내일 그 공정이 밝히 드러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불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이 상을 보면서 또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이 천국에서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 그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딛고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은 막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나만 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욕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상을 주시겠다고 말하지 절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를 향한 뜨거운 열정, 순수한 열정, 바른 신앙, 불시험이 임해도 타지 않는 것,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예수를 향했던 그 온전한 헌신, 주님만을 향했던 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최고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을 나누면서 싸우는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파는요. 우리 아볼로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파가 내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며 분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불시험 가운데 남아있는 주님만을 향했던 그 온전한 헌신, 주님만을 향했던 순수한 그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최고의 상. 우리가 그 공적이 밝히 드러나는 날 예수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너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보이는 그런 상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수고하였다. 너의 그 온전한 헌신과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정말 너무나도 가치 있고 최고이다. 이 상이 너의 상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야망과 욕심, 세상적인 가치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이 되시나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튼튼하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성도님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 그 가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 야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공적이 밝게 드러나는 내도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최고의 가치로 그 건축물을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네가 나의 가장 최고의 자녀이다 라는 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우리가 그 가치에 합당한 재료들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